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적절한 도구로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신앙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또 사실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변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인간의 수준 이상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때 사실 육신적으로는 더욱 불편한 일이 많을 것이고 힘겨운 일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욱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인생을 승리로 갈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른 사람들과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처럼 언제나 나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 때 자신에게도 생명이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신앙의 귀중한 논리를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입장에서 분명한 답변을 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본문의 지속적인 논리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육체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많은 서신들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 육적인 삶이 죽고 또 죽어서 약해질 때 주님은 더욱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죽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방법도 또한 제공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것들로 확증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다면 별로 모양이 없고 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유약을 발랐다고 해도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유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질그릇에 발린 유약은 마치 우리의 걸친 사람의 외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와 질그릇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까지는 생명도 없고 모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는 두 번째 행동을 통해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모양이 가히 상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쳐도 주님 보시기에는 모양 없는 뭉쳐진 야성의 진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뭉쳐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비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로서 모순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서 29장 1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흙덩이에 불과한 사람들은 잘 될 때는 자신을 칭찬하고 불행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조화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하게 문양을 그리고 유약을 발라 빛이 나는 그럴싸한 외모를 갖춘 아무리 세상적으로 갖춰진 사람일지라도 깨어질 진흙덩이에 불과함을 안다면 절대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우리조차 오히려 이 질그릇인 육체로 인해서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만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이 죄덩어리 육체 때문에 늘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때문에 어떤 모양을 갖추었든 어떤 유약을 발랐든지 쉽게 깨질 질그릇일 뿐임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에는 결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질그릇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바울사도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를 경계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7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럼에도 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들에게 영원과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죄로 인해 소멸된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질 볼품없는 질그릇들에 생명의 빛을 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질그릇의 생명을 감추게 했을까? 이 생명의 빛을 오늘 바울은 보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신 것은 이 질그릇을 빛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들에게서 배웁니다. 사사기 7장 16절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죠. 그 다음 19절 보면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의 체번하는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보배로운 빛을 우리 속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임을 깨닫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의 손과 손에 들려진 횃불을 감추었던 질그릇은 필요한 때에 깨어져서 빛을 드러내어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질그릇인 항아리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횃불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전쟁의 승리나 하나님께 영광은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의 질그릇 같은 자신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의 승리의 도구들이 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승리와 영광의 비결은 연약한 깨어질 질그릇인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두신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다음 구절입니다. 8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두 번째죠. 항상 십자가의 희생을 몸에 간직해야 할 이유들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이 8절 9절과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을 바꿔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이라든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이라는 말은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내용이고 항상 기도원의 용사들에게 들려진 항아리처럼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깨뜨릴 준비를 하고 다닌다는 고백이고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한다는 당연한 권면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도처럼 깨어지고 죽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반대 형태가 될 때는 결과도 당연히 반대가 될 것입니다. 비록 나의 육체가 죽음에 내어 던져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고독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하였고 우리에게도 기쁘게 그렇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효과는 이곳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죽음에 넘겨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깨어질 우리의 육체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게 될 것임을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되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8절, 9절에 이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인 우리 자신에게는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하찮은 온기 같은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것이 귀하다는 사실이고 이 귀한 보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치 없는 그릇인 우리를 귀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이어지는 네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고 그리고 나를 죽을 몸으로 여긴다면 하는 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전제로 할 때에 이 8절, 9절의 말씀은 거기에 따르는 약속입니다. 네 가지 약속이에요. 첫째 두 가지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이 내용들을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게 뭔가? 이 우겨쌈이라는 말은 본래 들리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압박당하다, 억누르다 그런 말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쌓이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좁은 공간 또는 막다른 골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큰 압력으로 짓눌러지고 밀쳐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좁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말은 아포레오, 알파라고 하는 뒤에 말을 부정하는 그런 이니셜하고 포로스라는 길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아닌 그런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이 낙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희망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말이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굽의 전차에 쫓겨서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크건 작건 이러한 홍해의 경험을 들어 겪을 수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전차,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질그릇 같은 육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1절 14절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군대에게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뭡니까? 자기 육신을 바라보는, 육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13절이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애굽의 군대가 뒤에 포진을 하고 있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홍해를 열 수 없으셨다면 하늘을 여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 길을 열었고 어떤 경우는 그의 백성들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삼수갑산에 주님의 백성들을 가둘 때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갇힌 사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써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가이사의 궁전에까지 복음이 들려지게 됐다. 이런 사실을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자기가 갇힌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같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냐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는 경험을 같은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뭐 이 원어적인 것을 다 분석할 수는 없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적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 적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우리가 달게 받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핍박을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음에 담대히 몸을 내어줄 수 있다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다시 붙들어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이죠. 이러한 네 가지는 싸우는 상황에 있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군사들이라는 데서 더욱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싸움을 싸운다면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성경 속에 그냥 글로 써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는 고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믿음의 사실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역사로 다른 사람들 속에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달게 져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들은 다 받아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는 피해버리는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적인 성향의 사람들로 넘치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 속에 생명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의 해결을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었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 역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 1세기에 변질되지 않은 신앙의 사람들도 같은 천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기쁘게 질 그리스도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와는 거리가 있는 신앙은 공적이 나타나는 것들에 기쁘게 자신을 드리면서도 이면에 가려진 삶 속에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생명의 나눔은 진보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역사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용되는 시편의 내용처럼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한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이고 바른 믿음 없이 이것은 불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이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충만하게 역사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신 안에 예수님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셨지만은 사실 다시 살린다고 하는 표현은 죽어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에게는 살린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나를 죽일 때 죽는 자신 안에 예수님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비록 범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서게 하실 그 엄청난 기대를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땅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그러한 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에 말하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공언하기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1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결코 이 추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모두 투자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모든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의 논리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랬죠. 바울은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입장은 어떤 형편이 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목적이고 일하는 목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고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는 질그릇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할지라도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에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짊어집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엄청난 유익입니다.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고 다른 이들을 살리려 할 때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았듯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은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죽은 자신 안에 주님은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교훈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나 자신이 죽어야 나 자신도 살고 모두가 살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죽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럴싸한 그림이 그려지고 아주 좋은 유약이 발라져서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울이 바울일 수 있었던 이유도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고백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되살아나려는 나를 또한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입시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옳은 것임을 잊지 맙시다. 그럴 때만이 주님의 복음은 전파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죽이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역사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